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제 신년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둘째 주 신년 예배를 둘째 주를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2020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욱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2020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그렇게 중심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렸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어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첫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가 야고보 선생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욕을 버려야 된다. 정욕을 버려야 된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의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이다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욕이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속된 마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심, 그런 어떤 sinful한 mind, passion, 죄악된 열정, 죄악된 마음, 이런 것들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건 이런 육체적인 정욕을 넘어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는 욕심으로부터 잉태한 그런 죄악된 열정, 죄악된 마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 정욕의 출처를 욕심으로 보고 있죠.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시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라기보다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욕을 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도 말하면은 그 이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투고 싸우는 도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있다라면,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라면 어떤 교회일까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게 교회 모습일까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완전히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겠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자기의 열정에 의해서 속된 죄악된 열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말은 어떤 성경에는 패션, 열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desire, 이 갈망하는 마음, 이 desire, 패션 이런 것들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패션 디자이어라는 것이 어떤 열정 이런 어떤 갈망하는 이 마음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욕이라. 죄악된 자기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욕은 욕심이에요. 자기로부터 출처,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심지어는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런 공동체에서 비참한 게 다투고 싸우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그들이 그 안에서 욕심을 내면서 막 원하지만 이게 얻지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의 부재,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될 텐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는 않고 자꾸만 욕심을 내고 질투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죠. 기도가 기도의 부재 현상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요.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의 문제는 기도가 없어요. 첫 번째. 기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의 문제는 잘못된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구하여도 기도해도 이 말이죠.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제 NSB, 뭐 NIV 이런데 뭐 ESB도 마찬가지지만 잘못 구하는데 이것을 뭐라면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 잘못된 동기로 너희들이 구하기 때문에 결국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동기로 wrong motive, with wrong motives. 잘못된 동기로 구하니까 결국 받지 못한다는 건데 그 잘못된 동기로 구해서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한 말은 이 정욕이란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pleasure, 자기의 즐거움. 쾌락,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의도,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만족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만을 위한 간구, 자기가 만족해지려고,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물론 예수님 바로 믿으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욕심과 질투심과 다툼으로 이렇게 구한다. 잘못된 동기로 나만을 기쁘기 위해서 나만이 내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방편으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만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면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약된 그 욕심과 어떤 그 패션, 어떤 열정, 잘못된 동기, 잘못된 열정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질투시기하며 그것에 빠져서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투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기도가 없기 때문에 질투시기하고 다투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도 질투시기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기도를 하니까 그 안에서 질투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워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의 삶은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된다. 영적인 adultery, spiritual adultery, 영적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영적 간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스승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한 여인들아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간음은 여자만 합니까? 남자도 하죠. 근데 여자래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했냐 하면요, 성경에서 이 그 간음이라는 것이 물론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음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고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간음한 그 와이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적인 그 간음죄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간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죠.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로도 해석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은 우리 하나님이고 아내는 교회, 이스라엘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된 하나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정절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우상을 추구하면서 다른 바알 그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게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요 하나님인데 그 언약 관계에서 그 약속의 관계, 언약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파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싫다. 그 나는 바알을 따르겠다. 나는 우상을 따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간음한 여인들아 했을 때 이 여인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의 교회는 다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신부예요. 신부, wives입니다. 우리 신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이 구약성에서 이 간음이 그런 의미로 생겼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인애를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늠한 여인들, 이 가늠한 여인들 정절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는 것, 프렌쉽 갖는 것, 세상의 친구,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요, 타락한 이 가치, 이 세상은 세상이 상징하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가치입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건 완전히 너무나도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는 싫어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제가 종종 언급하는 말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이 가치체계,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 가치체계,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욕망이나 욕구나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 사랑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사랑이 막 가득 차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사그라집니다. 긴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실험해서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먼저 남편이라고 해요. 남편이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한 남자가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런 말을 실토합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 치링을 했다는 거예요.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많은 여자들을 자기는 사랑해서 관계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남자가 그렇게, 당신 말고 다른 여자도 다 사랑한다고 아니면, 그래 당신 참 맞는 말이야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반면에 어떤 여자가 와서 남편한테,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세상에 있는 너무나 멋있는 남자들 다 사랑합니다. 그들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나는 치링을 하고 관계를 갖고 해도 나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사랑이냐는 거죠. 이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나 구약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장가들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리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언약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사랑, 헤세드, 이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그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고 욕심을 내서 그 정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하고 벗대고 세상을 막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그런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필요 없다고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있는 좋은 어떤 물질, 이기라든지 그런 필요한 것들, 혜택, 그런 것들 전혀 필요 없고 뭐 저기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사용하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랑에 대한 대상,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페에서 나온, 아가페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사가 그런 동사예요. 아가파테, 야,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서가 그 아가페 단어에서, 명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명사를 동사로 사용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사랑을 이 세상에게도 드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알을 숭배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바알을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랑과 충성심과 정절을 바알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다 바알한테 그냥 그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필요하지만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여기 정욕에 쌓여서 휩싸여서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또한 간음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측면에서 또한 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시기하까지 거룩한 시기심, 질투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 야,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구나. 왜냐면 여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보면은 좀 완전히 망가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공동체가 와해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떤 그런 참 비참한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모습을 다 상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는 사람같이 막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셔서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성령님이 저기 질투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속된 말로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개차반이라고 그러죠.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엉망으로 사는 거.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결책이 뭐냐면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질투 시기와 엉망으로 되어지고 영적으로 가는 행위를 하면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존재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거기 어벨로바라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 이 큰이라는 말은 헬로로 메조나라는 말이에요. 그 메조나라는 말은 그냥 크다. 그 영어 성경에는 많이들 모라고 썼어요. 모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의 메조나는 비고급에서 greater 더 많은 더 큰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 번역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많이 더 많은 은혜도 되지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Greater grace. More grace.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줄까요? 여기서 나와 있는 막 지금 간음한 여인들같이 세상과 벗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요? 자 그런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 행위들을 죄악된 행위들을 알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고 내가 질투 시기하고 다투고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버탐에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이것을 인식을 못해요. 자기의 부족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질투 시기하고 싸우고 욕심을 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욕심을 내고 정욕에 빠져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기만 한다면은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 큰 사랑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창녀 라합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받을 만한 한 자격 조건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의와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들을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늘 말하는 그런 어떤 아, 저 못합니다. 맨날마다 못한대요. 아, 그 뒤로 빼는 거. 그런 게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죄를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게 성경은 겸손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도 더욱 큰 은혜, 더욱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겸손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큰 은혜를 받기 싫으신 거는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회복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주시는 자는 이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첫 번째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명령문이 시작이 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Submit 이 뭐냐면요 Submit yourself to the Lord. 복종하라는 말은 obey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복종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는 순종한다는 말도 있지만 한국말은 순종하고 복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은 막 정말 어쨌든 좀 기분 나빠도 내가 막 싫어도 막 모욕감을 드려도 막 종이 말을 이렇게 뭐 복종하고 그 순종은 내가 기분 좋게 순하게 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은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엄연히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성경 언어적인 차원에서는 순종 복종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다 복종입니다. 그 복종은 누가 했냐면 구약시대 때나 뭐 신약시대 보면 다 종들이 했던 거예요. 종들은 다 복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그리스도 종이 아니세요? 그리스도 종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복종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 그건 복종이 아니죠. 사실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은 그것은 하기 싫을 때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놀라운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면 그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대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어가 뭐냐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우리가 가졌던 중심 주제 말이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친밀히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은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거하고 계세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의 삶. 그리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복종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결하지 못한 자 아닙니까? 손을 깨끗이 외적인 어떤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게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자, 두 마음이 뭐죠? 아까 간음한 여인들. 우리가 간음한 여인들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다 간음 행위를 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더블 마인드, 이중 우리가 두 마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만 두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100%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여기서 뭡니까? 너희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회개가 어떻게 됩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통하라. 애통으로 슬픔에 애통함에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 예수님도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슬픔이 없는 시대예요. 슬픔을 별로 장려하지도 않고 슬픔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슬퍼하는 것을 막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슬퍼하는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슬픔을 다 슬퍼하는 거 좋아한다. 그건 그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거기서 충만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기서 지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데 이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겸손한 자가 복종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품은 자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애통해 합니다. 이게 다 지금 겸손한 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예요.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할 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이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저기 그 세리가 있는 곳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뭐 기도 금식을 뭐 두 번씩이나 하고 십일조도 내고 뭐 자기 PR을 하죠. 막 자랑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막 열거하죠. 근데 거기서 세리의 기도는 뭐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저자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가 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이런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겸손이에요.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자라는 것은 복종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가까이 하고 성결하게 하고 웃음을 애통으로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고 막 그런 심플한 그런 죄악된 그런 욕심과 여기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죄를 진 것이 장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대요. 그 은혜 주시겠대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여기서 이 야고보가 여기서 이렇게 정말 이게 교회일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런 모습을 열거하는 것이 너희 자신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해 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탄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성결케 하고 애통해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진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높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